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됐던 병력 일부가 원대 복귀 중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하며 러시아가 오히려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어제 AP통신에 익명을 전제로 서방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배치한 병력을 약 7천 명 더 늘린 것으로 탐지했다며 일부는 이날 현지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허위 주장을 늘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의 민간인 타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생물 또는 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러시아군 철수를 보지 못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그는 오늘 당길 수 있고 내일 당길 수 있으며 다음 주에 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도발을 원할 경우 러시아군은 그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 2,500만 파운드, 미화 약 3,4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화상통화 뒤는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합의에 따른 이 기금이 사이버 공간, 국가적 위협과 해양 안보 분야에서 역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타이완에 의미 있는 국제조직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밖에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홍콩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호하도록 중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오늘부터 이틀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출구 전략을 의제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대회사에서 유행병과의 싸움이 전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끝날 수 없다고 보는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홀로 회복할 수 없다며 모든 나라들은 상호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확진 급증은 또 다른 지역에 확진을 늘리게 되며 한 지역의 붕괴는 다른 지역들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쟁과 새로운 긴장은 세계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 5.9% 성장보다 낮은 4.4% 성장이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잠재적인 미래 유행병에 대처할 수 있는 개선된 예방, 준비, 대응을 위한 장기 경제 회복 전략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어제 중국의 무역 정책이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에 중대한 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대표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에 약속한 내용들을 얼마나 준수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주도, 비시장적 접근 방식을 통한 경제무역정책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난 20년 동안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접근 방식을 토대로 한 상업주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빈번히 심각한 손해와 불리함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27건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문제 개선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WTO에 대한 확고한 지지국이자 중요한 기여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어제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말합니다. 르드리앙 장관은 이날 프랑스 의회에서 이란이 핵 비확산 노력을 준수하는 대가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지 여부에 대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진실의 순간은 앞으로 수주가 아니라 수일 내에 더욱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르드리앙 장관은 서방국들과 러시아, 중국은 합의 초안을 지지한다며 이란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촉발하거나 합의를 수용할지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서유럽 나라 벨기에가 한 주에 나흘만 일하도록 하는 주 4일제 근무제를 발표했습니다. 벨기에는 지금 법정 노동시간이 한 주에 최대 38시간인데요. 앞으로는 하루 9시간 반을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시간도 조정하고 또 어떤 한 주에 일을 많이 했다면 그 다음 주는 적게 일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근하거나 일해야 하는 시간이 조정된 만큼 자녀를 돌보거나 휴가로 쓰거나 또 개인적인 일에 활용을 한다면 생산성도 더 높이면서 일과 삶의 균형, 그러니까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가 일반화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도 주 4일 유연한 근무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 벨기에 총리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15일 벨기에 정부의 발표에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부분입니다.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자신을 찾는 회사나 상사의 연락을 받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회사에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벨기에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자, 주 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입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UAE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요일 정오부터 일요일까지를 휴일로 하는 주 4일 반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의 첫 흑인 여성 조종사 베시 콜먼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 북한은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낮에는 양강도와 북부지역만 영하권이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올라서 추위가 한풀 꺾인 그런 느낌 들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이 끼거나 흐린 날이고요. 토요일까지 날이 조금 풀렸다 다시 일요일에 추워진다는 예보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가장 추운 곳은 장진입니다. 영하 24도고요. 삼전과 해산이 영하 22도, 중강의 아침 최저가 영하 20도입니다. 평양 개성 영하 10도, 신의주 함흥이 영하 11도, 청진 원산 영하 9도, 장전이 영하 6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최고 영하 9도까지 오르겠고 해산이 영하 4도, 중강이 영하 2도고요. 나머지 영상권입니다. 평양이 1도, 신의주 청진이 0도, 개성, 원산, 함흥, 장전 낮 최고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먼바다 쪽은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미터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1미터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러시아가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서방 측이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법치 원칙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유럽사법재판소가 밝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가 또 러시아 병력 철수 주장을 둘러싸고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연이틀 훈련을 마친 남관구, 서관구 소속 일부 병력이 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선 일대에서 병력이 감축된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고 반박하면서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동영상도 공개했죠?
네, 러시아 국방부는 탱크, 자주포 등이 군사 장비를 실은 열차가 이동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철수하는 병력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 나토는 이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철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6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의 말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는 아무런 의미 있는 철수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일대에 있는 그 러시아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국 정부는 약 15만 병력이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 남부를 에워싸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요 며칠 새에 러시아가 최대 7천 명을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더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선 쪽으로 러시아 병력이 더 늘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주장과는 달리 특히 전초부대 신규 병력 등 러시아군이 계속 우크라이나 근처로 집결하는 걸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경례 브리핑에서 더 많은 러시아군, 적지 않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에 있고 걱정스럽게도 이들은 전투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나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네. 이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3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외교적인 노력을 하려는 용의가 있다는 신호는 들었지만 아직은 어떠한 긴장 완화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로 러시아는 여전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나토의 평가를 좀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 군사 행동을 추적하는 폴란드의 본부를 두고 있는 로찬 컨설팅도 러시아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로찬 컨설팅은 러시아가 일부 병력을 원 주둔지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한 이래 더 많은 러시아 군용 열차가 우크라이나 근처에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찬 컨설팅은 보고서에서 군대 철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사실은 그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의 병력 철수 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병력이 계속 증강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관측과는 달리 현재 우크라이나 접경에 집결한 병력 규모로는 대규모 전면전을 치르기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보 당국도 러시아가 전면전보다는 제한적인 공격에 나설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에스토니아라면은 그 발트해에 있는 그 구소련 국가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미크마란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미사일 폭격 등의 이 제한적인 공격을 통해서 주요 지역을 점령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마란 국장은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피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돈바스 일대에는 친러시아 반군들이 세운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을 때 이들도 반군 정부를 수립했는데요. 군사적 충돌 후에 이들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스크 협정을 체결하고 정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돈바스 일대에서 새로운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까?
네, 루간스크 공화국 지역 반군들이 17일 지난 24시간 사이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박격포, 수류탄 등의 4차례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반군이 우크라이나 군을 포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정보당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돈바스 지역의 반군들을 이용할 거라는 분석을 제기해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 16일 2021 중국의 세계 무역 기구 WTO 준수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매년 해당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보고서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캐서린 타이 대표가 미국의 무역을 총괄하는 무역 대표부 대표를 맡은 후에 첫 보고서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는 타이 대표의 대중국 무역 전략이 반영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보고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네, USTR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사항인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 구매가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한 게 언제였었죠?
네,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입니다. 중국은 당시 제조업과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간 2천억 달러 규모 늘리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강대국 간의 이른바 무역전쟁은 일단락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한 지 만 2년이 되는 그 시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1단계 무역 합의 체결과 함께 당초 고려했던 고율의 관세 부과를 연기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제대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서는 기존의 무역수단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역수단을 만들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WTO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WTO 가입 후에도 경제와 교역 분야에서 국가가 주도하고 비시장적인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접근법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불이익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과의 무역에 관해서는 어떤 접근법을 제시했을까요?
네, USTR은 중국은 미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고 규정하면서 양자적 접근 또 무역 수단을 통해서 중국 정책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동맹 파트너들과의 관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동유럽으로 갑니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유럽연합에서 받는 지원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놓였다고요?
네, 유럽사법재판소 ECJ가 16일에 내린 결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회원국들이 EU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EU의 법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법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예산 지원을 보류하거나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유럽사법재판소 ECJ는 EU의 대법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U 관련 법규를 해석하는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네. 자,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을까요?
네, EU 집행위원회의 이런 조건부 예산 지원 규정에 대해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반발한 데 따른 겁니다. 두 나라가 이런 규정이 합법인지 밝혀달라고 ECJ에 요청했는데요. ECJ는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회원국의 예산 배정을 보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를 따르는 게 EU 회원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헝가리하고 폴란드라고 하면 EU의 지원금을 많이 받는 나라들인데 최근 그 국내 정책을 두고서 지금 EU 집행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사법부와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판사 징계위원회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특히 문제가 됐는데요. 이유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정부는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폴란드와 헝가리가 예전에 공산국가였죠?
네, 두 나라는 지난 2004년에 EU에 가입했는데요. 이후 EU는 두 나라의 경제개발과 사회개혁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EU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게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ECJ가 이를 확인한 겁니다.
예. 자, EU 집행위원회가 이들 나라에 지원할 이 코로나 구호 기금은 이미 동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폴란드에 배정됐던 410억 달러, 그리고 헝가리에 배정됐던 코로나 구호 기금 약 85억 달러가 동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기금 말고 이 폴란드와 헝가리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네, 폴란드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 촉진, 공공보건 부문을 포함해서 약 85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헝가리는 1인당 EU 예산 배정액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예. 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유럽의회는 집행위에 신속하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폰데얼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몇 주 안에 어떤 조처를 할지 결정이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폴란드와 헝가리 쪽 반응도 볼까요?
네, 폴란드는 주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반발했고요. 헝가리 역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두 나라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외교 정책 등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칸 아웃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백악관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서둘러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각 기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를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백악관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그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지시를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당시 백악관 출입자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데이나 리머스 백악관 법률 고문은 최근 국립문서관리청에 서한을 보내 사건 당일 백악관 방문자 출입 기록을 하원특별조사위원회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백악관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예, 리머스 고문은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 당시 현직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고려해보긴 했지만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미국 최상의 유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해당 기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백악관 문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요구입니다. 앞서 지난해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과 관련한 백악관의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자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해당 문건을 특위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문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백악관 관련 문서 공개를 금지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닙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하고 특위에 문서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특위는 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부터 700쪽에 달하는 해당 문건을 넘겨받았는데요. 여기엔 의사당 난입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의 동선, 회의 내용, 통화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백악관의 출입 기록까지도 특위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리머스 고문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간보를 이유로 공개를 막으려고 하는 기록들을 자발적으로 매달 공개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 역시 이 같은 관행을 따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출입 기록은 현 정책에 따르면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백악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등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원 특위는 언제쯤 이 백악관 출입일지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리머스 고문은 15일 이내에 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했는데요. 국립문서관리청은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서한을 보내 법원에서 가로막히지 않는 한 다음 달 3일에 하원 특위에 백악관 방문 일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자, 법적으로 보면 백악관에 있는 모든 기록은 국립문서관리청으로 이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다룬 모든 공식 자료는 대통령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재임 시절 뭐 메모와 편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이뤄진 모든 관련 기록물은 국립기록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퇴임 대통령은 백악관에 떠날 때 관련 문서를 넘길 책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특위가 이렇게 백악관의 출입 기록까지 받아보려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에 백악관에서 누가 시위를 조장하고 방관했는지 등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특위는 특히 사건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위해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백악관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죽기 살기로 싸워라 라고 말했고요.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해 합동회의가 중단되고 사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예. 자,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조사와는 또 별도로 하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법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해 하원 정부 개혁감독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후 관련 기록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15상자 분량의 대통령 기록물을 회수해온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1월 정례회의 의사록이 16일 공개됐는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가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비롯한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기구입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온 배경을 뭐라고 합니까?
최근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의사록은 대부분의 참석자가 물가 상승률이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책적 완화를 제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정책적 완화를 제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양적 완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푸는 걸 중단하겠다는 말입니다. 대신 돈을 거둬들이는 통화 긴축을 예상보다 빨리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연준은 기준금리는 올리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연준은 금리,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를 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 중순에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대차대조표는 연준의 보유 자산을 보여주는 건데요.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등 이 자산의 만기가 와도 이에 대해 재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중에 풀린 돈을 줄이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사록은 현재 연준이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차대조표를 상당 규모 축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연준이 이 물가 상승률 2%를 유지하면은 금리를 올린다 이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록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연준의 장기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해보다 7.5%나 오르며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3월 금리 인상 전망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의 통화정책의 관건은 인플레이션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는 73번이나 등장을 했는데요. 의사록은 이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미국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석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또한 이 가상화폐와 같은 암호자산 가격의 급성장이 금융 안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기업들이 시행했던 이 재택근무 등의 방역 조치를 끝내고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각 기업은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택근무였는데요. 최근 주요 기업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날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이 업체는 14일 회사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메모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은 오는 28일부터 워싱턴주에 있는 본사 등에 출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부터 30일 동안의 조정을 거쳐 출근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또 모든 사무실은 개방되고 외부인들의 방문도 허용이 됩니다. 자, 또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날짜를 공개했는데요. 메타는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애플과 구글 등은 아직 구체적인 복귀 날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1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번 복귀 일정 공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사는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백신 접종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킹카운티 주민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8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더불어 최근 워싱턴주에서 입원율과 사망자 수 등이 감소한 것을 봤을 때 사무실 개방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번에도 발표대로 그대로 시행이 될까요? 그동안 몇 차례 이렇게 사무실 복귀 일정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계속 번복돼 왔었죠.
맞습니다. 이번 복귀 발표 전까지 일정이 수차례 번복이 됐습니다. 당초 많은 기업이 지난해 9월을 사무실 복귀 날짜로 정했었는데요. 여름부터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영향으로 연기됐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 기업이 다시 또 올해 1월을 복귀 시점으로 잡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또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또다시 복귀 일정이 연기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역 조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였는데 지금 마스크도 서서히 벗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로시아 월란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1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손을 보고 있다는 건데요. 좀 전에 엄격한 마스크 착용 지침에서 변화를 예고한 겁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 역시 코로나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시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업들도 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좀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는 15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아마존 역시 주나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방역 조치 완화는 지금 미국 내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집계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15일 현재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14만 명인데요. 이는 한 달 전인 1월 15일 1일 평균 확진자 수 80만 5천 명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입원도 15일 현재 일 평균 8만 5천 명으로 2주 전보다 약 40% 줄었고요. 사망자 수는 약 2,300명으로 역시 2주 전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예. 자,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사무실 복귀를 밝히면서 참고한 그 주요 요인이 백신 접종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CDC 자료에 따르면 15일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약 75%고요. 부스터샷 접종 완료율은 약 46%입니다.
예. 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에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시작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또 같은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솔직히 그 2년 동안 재택근무, 뭐 혼합근무 형태로 일해온 근로자들한테는 큰 변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사무실 복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미국의 기업용 메신저 업체 수알 테크놀로지가 만든 콘소시엄인 퓨처 포럼이 지난 1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전 세계 지식노동자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가 하이브리드 형태 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코로나 유행 기간에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재택근무하고 사무실 출근을 혼합한 그런 근무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5%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 유연한 근무 일정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근무지에서의 유연성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 72%가 이직을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구인업체 CSG의 잭 켈리 최고경영자는 최근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기관글에서 사무실 복귀를 앞두고 많은 근로자가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 조건을 찾아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매년 2월은 미국의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 이 달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달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아프리카계 시민들이 각 분야에 걸쳐 이루어놓은 업적과 역사에 끼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남긴 인물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흑인 여성 최초의 항공기 조종사 베시 콜먼입니다. 베시 콜먼은 용감한 베시, 여왕 베시 등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여성과 흑인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녀의 유산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시 콜먼은 1892년 텍사스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프리카계, 아버지는 흑인과 아메리카 인디언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베시의 남매는 모두 12명이나 됐고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어머니 수전 콜먼은 가정부로 일했고 아버지 조지 콜먼은 소작농이었습니다.
베시가 9살이 됐을 때 아버지는 인종차별이 싫어 조상의 땅으로 간다며 오클라호마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텍사스주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베시는 어머니와 함께 목화밭에서 일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베시 콜먼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매우 종교적이고 근면한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베시는 학교를 다녔지만 6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가야 했습니다. 약간의 돈이 모아지자 배 씨는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흑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업료를 계속 낼 수 없어 불과 한 학기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23살이 됐을 때 배 씨는 두 오빠들이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갔습니다. 배 씨는 그곳에서 네일아트, 즉 손톱 미용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 씨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오빠들로부터 프랑스에서는 여자들도 비행기 조종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배 씨는 비행기 조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배 씨는 마치 새처럼 하늘을 나는 자신을 상상하며 조종술을 배워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에는 흑인 학생을 받아주는 비행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 씨는 유럽으로 가기로 하고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되지만 좀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모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배 씨 콜먼은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북부지역에 있는 유명한 항공학교 에콜 다비아시옹 데프레레 카드롱에 들어갔습니다. 콜먼은 날개가 위아래로 두 개가 달린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7개월 동안 비행교육을 받은 콜먼은 1921년 프랑스의 국제항공연맹으로부터 국제비행사 자격을 땄습니다. 국제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세계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된 것입니다. 조종사가 된 콜먼은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언론, 특히 흑인 언론들은 베시 콜먼에게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댈러스 익스프레스 신문은 그녀에게 어떻게 비행기 조종을 할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콜먼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여성과 흑인도 항공기 조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보지 않고는 진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콜먼은 곧 누구든지 조종사로 살아갈 만한 수입을 올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콜먼은 먹고 살려면 조종 기술을 더 익혀야 하고 공중에서 더 교묘한 재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22년 콜먼은 다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조종사들로부터 약 4개월 동안 고개 비행을 비롯한 더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콜먼은 뉴욕에서 처음으로 관중들에게 자신의 재주를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에어쇼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콜먼은 비행기 몸체를 돌리면서 나르기도 하고 공중에서 엔진을 껐다가 착륙 직전에 다시 틀기도 했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재주에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미국 내 다른 여러 도시에서 벌인 묘기 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배시 콜먼은 자신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콜먼은 미국의 흑인 항공학교를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었습니다.
콜먼은 조종사가 된 지 2년 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에어쇼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비행기는 추락하고 콜먼은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부상도 콜먼의 비행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콜먼은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시카고로 돌아가 항공학교 설립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열었지만 지속적인 재정 조달이 안 돼 그나마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콜먼은 다시 비행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1925년 콜먼은 고향인 텍사스로 갔습니다. 과거에 목화를 따고 미용사 보조를 하던 여성이 이제는 세계 유일의 흑인 여성 조종사가 돼 돌아온 것입니다. 프랑스어도 구사하는 인테리 여성이었습니다. 베시 콜먼은 교회, 극장, 흑인 학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강연도 하고 자신의 비행 장면을 기록한 영화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를 사기 위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습니다.
콜먼은 항공학교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지아, 플로리다주 등에서도 에어쇼를 계속했습니다. 콜먼은 플로리다의 잭슨빌에서 큰 에어쇼를 준비했습니다. 이 에어쇼는 콜먼을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탑승할 비행기는 바로 콜만 자신이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윌스라는 젊은 백인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몰고 잭슨빌로 왔습니다.
그러나 중고 비행기인 JN4 제니호는 중도에 고장을 일으켜 두 번이나 내려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수리한 다른 조종사들은 그런 비행기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1926년 4월 30일 에어쇼의 날, 콜먼은 안전벨트나 낙하산 등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은 채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아래를 넓게 내려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윌스가 조종하는 비행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약 1000m 고도로 솟아올랐을 때 갑자기 조종간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연장 하나가 엔진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거듭 회전을 했습니다. 당시의 비행기는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콜문을 붙잡아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콜문은 밖으로 튕겨져 나가 땅에 떨어지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4살이었습니다. 조종하던 윌스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지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역시 사망했습니다. 에어쇼를 지켜보는 수천 명의 관중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비행기가 너무 낡았고 안전한 기종이 못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콜먼의 일생을 짧았지만 그것은 흑인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생애였습니다. 콜먼에게는 오직 하늘만이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흑인들에게 넓은 세계를 향한 문을 열어주려 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민간항공학교에서 흑인 학생을 받아들인 것은 1939년에 가서야 실현됐습니다. 흑인 조종사들이 전투에 참여한 것도 2차 세계대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여성이 처음으로 군 조종사가 된 것도 1980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931년 시카고 조종사협회는 매년 콜먼의 묘지 상공을 추모 비행하는 연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1977년 미국 여성 조종사협회는 베시 콜먼 항공클럽을 결성했습니다. 1995년 미 우정국은 콜먼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그녀가 이룩한 성과를 되새겼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흑인 여성 최초의 항공기 조종사 베시 콜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친구, 영어로 friend, F-R-I-E-N-D, friend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어린 시절 친구도 있고 그냥 아는 사람, 지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로 이런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start by asking a question. What sort of friends do you have?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친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The answer is probably all different kinds.
대답은 아마도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겠죠.
So we will talk about different expressions that we use for different kinds of friendship.
그래서 여러 다른 부류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앞에 있는 길이 거칠어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편하고 따뜻한 침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은 그저 당신의 오래된 친구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봐, 난 너의 친구야.
When Randy Newman sings, You've Got a Friend in Me, He simply means that he is a good friend of yours.
랜디 뉴먼의 You Got a Friend in Me. 노래의 뜻은 간단히 자신이 바로 당신의 친구라는 겁니다.
But what do you call someone who is not really a friend? You just kind of know them.
그러나 친구는 아닌데 조금 아는 사이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Acquaintances are people you know, but not well.
Acquaintance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When using this word, there is often a distance between two people.
이 단어는 조금 떨어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리킬 때 씁니다.
We often use it when we want to state that the person is not a true friend.
우리는 진짜 친구 사이가 아닌 관계일 때 이 단어를 주로 씁니다.
It doesn't mean that you have bad feelings about the other person.
그 사람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You are simply acquainted with them.
그냥 아는 지인이라는 거죠.
In other words, you know his or her name, but that's about it.
다시 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는 거죠.
An acquaintance could one day be a friend if the two of you spend time together and you find that you have things in common.
Acquaintance, 그냥 아는 사람은 만약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공통점을 찾는다면 어느 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A distant friend is someone you consider a friend but not a close one.
Distant friend. Distant friend은 친구인데 가까운 사이의 친구는 아닙니다.
Distant friends could also be mutual friends, people you know through other people. Mutual friends are friends you have in common or share with someone else.
Distant friend과 mutual friend은 비슷합니다. Mutual friend은 다른 사람을 통해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When we don't want to use the word mutual, Americans often just say a friend of a friend.
Mutual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으면 mutual friend이라고 하지 말고 friend of a friend, 친구의 친구라고 하면 됩니다. Childhood friend, 어린 시절 친구는 같이 큰 친구를 말합니다. Close friend, 친한 친구,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 단짝 친구를 말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childhood friend, 소꿉친구, acquaintance, 그냥 아는 사람 등 친구 관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